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들은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능력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어야 될 내 현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신자가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해서 말한다는 그 자세를 가지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대하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건 아무런 의미 없는 옛날 얘기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가 다 나의 얘기다, 우리들 얘기다, 이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좀 굳게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듣기에는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친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 같으냐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 뭐 이게 성경책을 찢어낸다, 그걸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것은 가르치고 좀 이것은 말하면 곤란하다 싶은 것은 입을 다무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 사람 마음에 쏙쏙 와닿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에 좀 거북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도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도 이제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누구에게 껄끄러운 말이 되냐면은 소위 부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껄끄러운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돈이 좀 넉넉해지려면은 부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을 그대로 하기가 참 목사로서 좀 난처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에게 좀 유리하고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그런 말을 삼가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가 다 우리들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니까 이건 빼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부자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빼자. 이런 식으로 뭐 차 빼고 포 빼고 나면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에게 좋은 것은 강의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이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입장 곤란하다 해가지고 그냥 빼고 넘어가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목사에게는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구절일로 또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겨우 600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철공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무기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마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강호동이하고 씨름 붙는 그러한 그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 안 된다 쳤다 뭐 한순간에 뭐 초전박살 된다 이러한 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빨리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일주일에 보면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단 두 사람에서 말이죠. 아비긴 사울에게는 고하지 아니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아버지 몰래 단 둘이 블레셋 군대에게 진친 곳으로 가가지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다 하는 거 진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단이 굉장히 힘이 센 그런 골리앗 같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그런 요나단이 도대체 뭘 믿고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곳으로 그것도 자기 병기를 든 사람 단 둘이서만 건너가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뭔가 좀 믿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 이렇게 요나단이 믿고 있는 게 뭐냐? 뭘 믿고 있었기에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을 겁을 주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두려운 마음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중점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이 믿고 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안다고 해도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믿음에서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보여지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가령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럴 때에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지전능이 뭐냐는 겁니다. 전지전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자다 이러한 뜻이 전지전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도 빠지게 할 능력자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바다도 가르신 분이고 해도 멈추게 한 그런 분인데 그까지 끌 못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바로 그러한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입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실제로 믿고 어떤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전지의 전능이 빠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서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더란 얘기입니다. 전지의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믿고 있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전지 전능함 믿고 있는데 뭔가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낙심한다 이런 건 안 보이는 게 옳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게 믿음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전지 전능이 빠져버리니까 전지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그 알고 있는 것이 믿음에서 드러나지를 못하죠. 그게 우리의 그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소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 무소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알고 있고 그걸 믿는 신자는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리고 나를 살피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무소부지 하나 믿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살핀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고쳐가기도 하고 다듬어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은 무소부지 이렇게 해놓고는 정작 믿고 살아가는 그 모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든 안 계시는 그러한 뭐 것처럼 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 그거예요. 뭐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다, 뭔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이 마음 놓고 행하며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말은 무소부지 해놓고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믿음에서 보여지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말은 하되 믿지는 않는 것이고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부르면서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는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을, 참된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 수에 구원이 있지 않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인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겁나는 그러한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보여지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된다는,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이 요나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6절대로 그렇죠. 여호와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고 구분하지 않는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적다 해가지고 외면하는,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말한 대로 성령의 좋은 무기를 가진 그 수많은 군사들을 두려워하지를 아니하는 것. 너희들 많은 숫자 그건 별것 아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지금 보여지는 건 블레셋 군대잖아요. 수많은 군사가 보이고 있고 반면에 자기들은 단 둘이라 그 말입니다. 무기도 겨우 뭐 칼창 달랑 그것 들고 있죠. 그런 현실에서 사람의 수를 보지 않는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이 숫자에 아주 약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면서 수가 적다, 이건 패배했다, 약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도 사람 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목사들이 아주 민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현대 교회에서 그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은요, 그 목사의 능력으로 바로 연결돼버립니다. 교회 사람 수가 많다, 이거는 그만큼 그 목사가 능력이 있다는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버리거든요. 근데 수가 적을 때에는 교회라는 그 집단에서 무능력자다, 이렇게 이제 치부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의로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부흥의 강사를 초빙을 해도 사람 수를 많이 늘린 교회 목사를 초빙하지 않습니까? 사람 수를 늘렸으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니까 설교를 해도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사람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교인 수가 적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옳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사람의 수에 탐욕을 가지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인 수에 욕심을 가졌다면은 그건 누가 뭐래도 잘못된 것이고 사단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교인 수가 많은 걸 보고 구원하신다, 이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어떤 모습 보여지는 것이 요나단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인 사람의 메이지를 않는 겁니다. 숫자의 메이지를 않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고 구원하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이 숫자가 많다 해가지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믿고 있었단 말이죠. 승리는 하나님 허락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 수를 보고 승리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가자, 이게 요나단이었어요. 단 둘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두고 누가 감히 무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두고 누가 감히 저건 상황 파악도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의 그 행동을 진짜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신다면 요나단의 그 믿음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이 요나단의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야, 요나단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것으로 우리 할 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나 역시 그래간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을 말한 우리도 그래간 믿음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옳은 것이면 따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이분은 옳다 이렇게 해놓고는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옳은 신앙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믿음은 너나 가져라, 이런 식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요나단 신앙이 옳은 것인가? 이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껏 적을 보고 구원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 맞는 거냐? 만약 틀리다고 생각된다면 당장 성경 듣고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될 일이고, 맞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요나단이 보여준 그러한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내 몫이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신앙을 따라간다면 사람의 수를 보고 기가 죽거나 그걸 보고 뭐 부러워하거나 힘으로 삼는 것은 초월해야 되는 것이 옳죠. 하나님은 수가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구분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보고 구분한다. 단 한 사람만 출석하는 그런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은석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보시고 구원을 하는 겁니다. 은석교회 달랑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구원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죠. 아무리 천명만명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면 심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그러한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흔히들 사람을 많이 늘리면 하나님 기뻐할 거다 이리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늘린 걸 기뻐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대인통 야단 맞아야 돼요. 네 좀 잘하지. 사람들 많이 따를 때 좀 처신 잘해가지고 네 편 좀 만들어 놓지. 사람들이 항상 싫어하는 말을 좀 적당히 고쳐 말하지 고지 것대로 말할 게 뭐냐 이런 책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꼭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자신을 편드는 그런 힘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 전하겠냐는 얘기. 전해봐야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내용으로 적당히 끝나버리는 게 대부분이죠. 전에 그런 말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인터넷에 보면은 그 설교를 제공해주고 돈 받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엄청 생겼는데 어떤 한 곳에서 이제 제 설교를 자기 홈페이지에 몽땅 다 실어버렸어요. 실어가지고 이제 제 설교를 뭐 제공을 하는 거죠. 돈을 받고 이제 설교를 제공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돈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설교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제 설교를 공짜로 이용을 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 설교 그 제공하는 그 무슨 은행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줬어요. 저는 뭐 돈 내지 말고 당신을 우리가 이용하니까 돈 내지 그냥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래 간혹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분량의 설교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설교만 해도 약 2만 편이 넘어요. 계산해 보니까 평생 그거만 오려 먹어도 뭐 살겠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들을 다는 못 봤습니다. 다는 못 봤지만 그래도 제가 한 수백 편은 본 것 같아요. 물론 설교 내용을 전부 읽지 않습니다. 대략 보고 이제 넘어가는데 대략 중간 몇 줄만 봐도 그 설교 어떤 식의 흐름인가 뻔히 알고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설교 중에 제가 볼 때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딱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설교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진짜 수백 편 중에 하나 있을 뚱 말뚱입니다. 그게 이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가 다 하나님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은 몽땅 인간 중심에 풀이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말하는 것을 끝나버린 게 전부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도 이제 그 준비하면서 거기 들어가 찾아봤습니다. 14장 6절 딱 쳐가지고 설교장에다 찾아보니까 한 열몇 편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이제 본문이 1절부터 몇 절까지 통째로 해놓고 6절에 대한 얘기는 안 해버립니다. 다 그래 안 해버리고 딱 한 편이 6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한 편이 6절을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교회를 짓는데 교인 수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 수가 적다 해가지고 교회 짓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다. 그렇게 풀어가요. 말은 어떻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수를 안 본다 했는데 우리가 사람 수 적다 해가지고 교회 못 지내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다.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요나단이 구원은 사람 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지 언제 교회 지는 일을 가지고 사람 수를 말했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의 쓸만한 대로 바꾸어가지고 잘못대로 풀이해버리는 것입니다. 좀 답답하죠. 이게 뭐냐면 자꾸 자기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일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내용을 온통 자기 중심해가지고 자기 일을 이루기에 자기 탐욕을 중심해가지고 몽땅 그렇게 풀어가버리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람의 수를 믿는 족속입니다. 요나단은 사람 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람 수를 믿는 사람과 사람 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할례 있는 사람과 할례 없는 사람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에서 할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할례 없다는 것이 뭔가 요나단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할례 없는 사람 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할례는 몸이 하는 것이지만 진짜 할례는 어디 한다겠습니까? 마음이 하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 신명에서 말하는데 마음에 할례를 한다 이런 얘기는 마음에 뭔가 끊어버리는 잘라버리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는 자르는 거 아닙니까? 자르는 게 있다 그거예요. 내 마음에 자르는 게 있다 그런 얘기는 뭘 자르냐면은 육신을 의지하는 걸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건 육신을 의지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에서 할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한다 이런 얘기는 육신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걸 마음에 할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라버리는 게 있다 그런 얘기죠. 요나단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수를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 편이다. 그러니 싸우면 이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뭐 우리가 요나단이 돼가지고 나가 싸우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가? 물론 그런 뜻도 이제 나아가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요나단의 신앙 위에 서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수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많은 것이 내 손에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너무 적다, 좀 많았으면 좋겠다,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기도 하고 많은 걸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뭘 얼마나 가진 분으로 오셨냐 그 말입니다. 블레셋을 대하는 요나단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걸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 싸우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우리의 욕심을 자르기에 싸우신다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머리 둘 것도 없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편 들고 예수를 따른 사람 하나도 없이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많은 걸 가지고 또 갖기를 원하는 우리가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이걸 알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요나단의 신앙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사람 수를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이죠. 할례 없는 자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인정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할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입니다. 사람의 수를 의지한다 이것은 끊어버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마음에 할례는 신자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부지런히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는 양손에 잔뜩 들고 예수께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는 나는 예수처럼 빈손대어 살겠습니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한 걸 전부 다 버리라 이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란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우시라. 마음이 가난 그런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빈손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만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싸움 바로 이거예요. 7절에 보면은 또 요나단과 똑같이 정신나간 사람이 있죠. 7절에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여기 병기든 자의 신앙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병기든 이 사람도 지금 사태가 어떻다는 걸 뿐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단 둘이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기든 이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안 됩니다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신 마음 있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너하고 나 안 간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다는 거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면서도 이 사람 그 이름조차 등장을 안 합니다. 이름이 없죠. 그냥 병기든 자 이렇게만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름 없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하찮은 사람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진짜 예수를 쫓는 믿음의 참된 모습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이거 상관없다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실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 사람의 수를 보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따를 뿐입니다. 이게 진짜 할례받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건 분명히 정해졌어요. 요나단처럼 사람 수를 보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사람 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 수가 적다 해가 교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판단되어질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사람 수의 욕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수에 대한 탐욕 이것을 항상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게 어떤 것이냐 이걸 다시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경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죠.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를 않는 겁니다. 구원을 보지 않고 교회를 보니까 이왕이면 많았으면 좋다는 이런 마음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 살필 것은 지금 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병기든 자가 요나단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마음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물어야 돼요.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일까 물어가지고 성경에 등장한 예수의 마음에 비해서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 이거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뭔가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 그런 마음이구나 이걸 알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고 전파하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믿는 믿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절대 외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항상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의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내 속을 살피고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나를 살피면서 내 마음을 주님의 굳게 세우기에 힘쓰는 것 그게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 마지막 때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걸 판단하신다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 보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함께 해가지고 주님만 따르길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날마다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부지런히 말하고 있고 또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저희를 살펴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가지를 못하고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가르친 바대로 요나단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던가 깊이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쳐가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믿음에서 그 알미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참으로 능력 있고 강건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세상의 힘에 대해서도 굴복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럽지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배운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속 깊이 남아서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참으로 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